시원함께 참고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제 얼굴이 안 보이시면 이렇게 약간 비껴 앉으셔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도 목회자의 표정과 얼굴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 눈 감고 그냥 이어폰 꽂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비껴 앉으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딱 뒤 숨어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산교회 성도 여러분, 신자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복음을 믿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믿는 자지만 그것을 좀 더 함축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복음을 믿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 하면 그냥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의 색다른 소식 정도로만 그저 이 시대에 흔히 드럼직한 하나의 뉴스거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 자체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내용으로 듣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신자는 복음에다가 생명을 건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물설고 낯설은 이방 땅에 선교하러 갔다가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말에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저희 없이 지냈기 때문에 3박 4일 동안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할 때 제가 일부러 주의를 끼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 첫 번째 수련회를 개최했던 유천교회 정선에 있는 그 유천교회에서 자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삼척교동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삼척교동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비디오 하나를 보라고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956년도에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미국 선교사가 5명이 갔다가 5일 만에 원주민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온갖 비난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뭐 하려고 거기 갔는가? 그러자 아내들과 가족들이 우리 남편들은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이 선교지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에콰도르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실화를 제가 비디오로 아이들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다소 저는 좀 졸기는 했지만요. 피곤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포획되어서 로마로 이송되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그 귀한 생명을 아까운 곳으로 이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복음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당대 최고의 바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바보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대교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남부럽지 않는 지적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복음을 거스리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색출해내어서 법정에 세워서 심판을 받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토록 싫어했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믿어서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하면 글쎄 뭐 별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당대 최고의 지성, 당도의 최고의 유대교에 정통했던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토록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래서 과연 나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생명을 다해서 믿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믿기 위해서는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물건을 사든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것이 이 정도의 값을 치를 만한 그런 정도의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과 확신 없이 어떤 사람이 돈을 수억 원씩, 수백만 원씩 씁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없이는 확실히 믿지 않고서는 거기에다가 조금의 돈도 사용하지 않는데 복음에다가 목숨을 건다라는 이야기는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이 믿는 바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복음의 핵심과 내용이 뭔지를 알고 이 복음은 정말 내 생명을 맡길 만한 것이라고 하는 지식과 이해와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야 자연스럽게 복음에다가 내 삶의 무게 전체를 옮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작업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다가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깨닫도록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전해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전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복음을 알게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한 번의 설명만으로는 복음의 풍성함을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자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믿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경우가 예수 믿으면 환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제가 우리 중고등 박사들한테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저희 교회 개척 초에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저희 교회 좀 나왔다가 남편의 반대로 저희 교회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니던 교회로 갔다가 다른 교회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던 어떤 한 여성도가 제 아내를 만났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사모님 한번 와보시라고. 저희가 다니는 교회는 그냥 뭐 여자 목사님인데 안수하면 낫고 계시를 받고 뭐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자기 딸도 뭐 잇몸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기도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요즘에 전도지들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나 기도원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자기 체험들을 빽빽히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문들을 대개 읽어보면 대개 그 내용들이 뭔가 하면 무슨 병에서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과연 신유집회에서 고침받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연세대학교 의과 교수였다가 미국으로 교환교수로 갔다가 거기서 신학을 하게 되어져서 미국에서 목회를 한 그 목사님이 의과대학 교수지요. 연세대. 그 교수님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람들을 실제로 조사를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실제로 고침받았는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조사한 한 100사람에 의하면 그러면 저는 예수 믿어서 병에서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병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또 실제 것을 눈으로 제 눈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 자체가 복음과 구원의 핵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처럼 믿었다가 그것대로 되지 않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저의 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병고침의 이적들은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은 이런 이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쭉 했지요. 그러면서 16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그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병고침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이죠.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시니 약속하신 그 바대로 여러 가지 표징이 따랐는데 그 표징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고침 받는 것은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시대가 접어들면서 그 이적들은 점점 잦아지면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도구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했는데 한 해에 아이가 한 일곱, 여덟 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아이 못 낳는다는 사람이 그 교회로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비방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초점과 핵심이 그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면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에만 애를 쓰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신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가는 이런 일들보다 중생한 이후에 아직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이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런 일보다 각종 질병과 환난으로 더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습관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선 이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간증문을 읽어보면 습관적인 죄나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경험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느 집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서 무시 뭐 불이 번쩍하고 했는데 어떻게 고침받았다 뭐 다 이런 이야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 에베소서 쭉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에베소 뒤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2절만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5쪽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 우리 개역성경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고 했는데 마치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 자신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시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진리의 사랑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보다 유사복음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단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다 IQ 100 이하의 사람들만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좀 머리가 모자라서 저런 허황된 이야기를 듣는가 보다 이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여러 가지 거짓 목사들, 거짓 이단들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거기에다가 재산을 다 팔아넣는 사람들이 IQ 100 이하의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 정치인, 국회의원들 거기에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렇게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이해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11절, 12절에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거짓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어떻게 저것을 믿고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실을 믿고 재산을 다 갖다 바칠 수 있는가?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유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결국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갔는데 병고침 받고 어느 교회 갔는데 아말감이 금리로 변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생리로 그냥 고쳐주시지 왜 금리로 고쳐주실까요? 여러분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냥 말짱하게 해버리시지 왜 금리로 고칩니까? 저 목회자인 저로서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어서 요즘에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이 다 치유집회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고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안식월을 마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좀 줘야 되겠는데 우리 김배 목사님이 뜸북새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제 아내한테 전해드렸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담이 확 되더라고요. 복음을 다시 좀 하나하나 증거해서 좀 더 교회를 더 견고하게 좀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복음이 자신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야기를 먼저 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고 우리가 거기다 우리의 영혼의 무게중심을 다 옮기는데 그러면 사도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 받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먼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에 보니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아무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최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내가 이전에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나 천사나 다 저주받아야 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더 보태고 더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이 사람 이야기 따르고 저 사람 이야기 따르면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틀림이 없는 어느 쪽에서 바라봐도 이것은 복음이다라고 할 만한 어떤 규정된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한 바로 그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라 그랬지 먼저. 자,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라는 이 말은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바울이나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의 바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인 사도의 자격으로서의 바울을 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되었는가? 3절에 답이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목회자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한테만 맡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복음을 만들어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복음의 원인자, 복음의 발인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자신이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받았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인가? 이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로서의 계시로 된 것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서로 모순되는 헷갈리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본래적으로 복음은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유전적인 전승되어 오는 것을 받는 그런 성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음은 계시되는 것이긴 하지만 목사의 가르침이나 앞서간 신앙의 선지들이 남겨놓은 가르침이나 책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복음을 이해할 때 계시받아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받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죠. 그러니까 다시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로마서 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복음의 기원을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랬죠. 선지자들, 구약 성경까지 그 복음의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시작된, 그때 시작된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약속되어져 왔던 어떤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랜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알리시고 그것을 성에 기록해서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제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구약의 복음을 말씀드리겠지만 구약은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시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대표격인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계시받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였지만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오래전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예언과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셔서 뿐만 아니라 또한 성에 기록하도록 하셔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나 똑같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옛 성도들에게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특별히 옛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었는데 그 복음의 은혜의 실체를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은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전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산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고 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전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구약의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신약의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으로 읽을 때 다른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듣지 않으셔서 좀 답답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듣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시대는 고민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체득하는 일에는 상당히 발이 빠르지만 자신이 기도하고 연구한 그런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지식 가운데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뭔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실존의 어려움으로 더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의사한테 찾아갑니까? 의사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요. 우리의 모든 인생살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자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참 힘드시죠?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벌어먹고 살려니 힘듭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니 힘듭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니 힘듭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이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니 힘듭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리니 힘듭니다. 직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으려고 하니 힘들고 눈칫밥 먹으려고 하니까 더럽고 아니꼽지만 토끼 같은 자식들이 집안에서 아빠가 보러 오는 돈으로 먹고 살겠다고 하고 있으니 더럽고 아니꼽어도 그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힘들죠. 이런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이번에 참 많이 더웠죠. 다들 이렇게 더운 것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구의 온도를 누가 높여놨습니까? 누가 높여놨어요? 사람이 높여놓지 않았습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길을 그냥 두면 되는데 물길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홍수가 난 거예요. 있는 산림 가만두면 되는데 그 산림 뽑아다가 땔감으로 다 써버리고 집 짓고 하니까 냉기를 뿜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산림들이 없으니까 지구가 뜨거워진 것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은 인간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인간의 죄성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정말이에요. 저는 논쟁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중에 인간의 죄성으로 비롯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죠? 낙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빗나간 사랑을 한 미혼모들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의식이 없습니까? 칼이 들어오면 조그만 자궁 안에서 이쪽 저쪽 벽으로 붙어다니다가 나중에 가위에서 잘려 나갑니다.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게 제일 큰 어려움이지요. 직장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럽니다. 힘들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로 왜 힘들어합니까? 공부하는 일 자체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지요. 그런데 공부만 할 수 없거든요. 이제 자신들이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주지 않으셨는가?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나누면 절대의 기아가 없어집니다. 자신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 이외에 다른 월급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절대로 그 사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연봉 1억 혹은 뭐 4억, 5억 혹은 뭐 10억씩 받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론 뛰어난 머리와 재능을 주신 것이 사실이지요.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형님은 서울의 K대학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지방국립대학을 나와서 서울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누가 모시고 있는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제 친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형님, 그 형님인 영문학과 교수 그 형님은 생활비 1푼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형님 집으로 한번 보냈는데 한 1년 정도 모시고 살다 그 다음에는 생활비를 몇십만 원 보내준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형님이 자신한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했는가, 내 친구한테. 내 부모는 내가 공부할 때 별로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방국립대학 다닐 때 그냥 뭐 몇천 원 내고 다 다니고 국비장학생으로 다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부모가 병들었는데도 나는 별로 안 줘도 괜찮다는 거죠. 제 친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형님은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를 받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읽어도 국어 시를 줄줄 외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공부 잘하게 된 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의 연약함을 채우는 도구로 쓰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연봉 많이 받는다고 나 혼자 별장 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거나 평범한 머리로 태어난 사람들 뭐가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물론 아담 안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지만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노력하는데 한 사람은 10억씩 받는데 한 사람은 연봉 2천만 원도 안 받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랜드 사태가 일하는 것이요, 노사분교 일하는 것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를 억제로 해야 된다, 토지 공급원님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성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이것뿐입니까? 딸아이가 밤늦게 나갔다 안 들어오면 벌써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디 유괴당하지 않았는가? 다 부모님들 그런 생각 하시죠? 부동산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토지 계약은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 때로는 속습니다. 문서를 위조해버린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인 것처럼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코스코라고 하는 쇼핑 몰에 가면 양평에 있죠. 양재동에도 있고 거기에 가면 물건을 딱 사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딱 사람이 서서 검사를 합니다. 뭘 검사하죠? 네, 계산서와 물건을 확인하고야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주 바닥 인생입니다. 자기 것만 가지고 가면 그런 검사할 필요 있습니까? 관리, 감독 필요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출근부 도장 찍으라 그러고 안 되니까 카운터에는 꼭 주인이 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죄성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도구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었습니까?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더 많은 보안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컴퓨터 안에서 또 온갖 기밀들을 다 빼가니까 또 그 사이버상에서 철저하게 또 그거 단속한다고 그냥 연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삽니다.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DLTS 공부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있지만 제가 어제 밥 먹다가 괜히 방문에 제가 좀 큰 소리를 쳤는데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할까 어쩔까 저기 축구하러 가자 그러는데 오늘 밤에 에? 메뉴 게임이 있는데 근데 그런데 시간 다 보내면 공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도 부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때 자기 옛사람을 십자에 못 박고 자기 정욕을 십자에 못 박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별로 찾아볼 수 없는데 아말감이 금리로 변했다. 심장병에서 고침받았다. 축농증에서 고침받았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죄로부터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인생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복음이 뭔가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내가 무엇을 믿고 교회 나오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그 내용을 분명히 확인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 개인이 고안에 내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임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짓된 복음에 참으로 속임을 당해서 헛된 일을 쫓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현상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역시도 부족한 자가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이오 하나님께서 앞서간 신앙의 선지를 통해서 남겨두신 그 귀한 신앙의 유손들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복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복음의 핵심과 내용을 잘 깨달아서 과연 이 복음에 내 생명을 맡길 만한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그런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 참으로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복음에 다 두고 이제 복음 안에서 살며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